출애굽기 20장 13절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오늘은 십계명 시리즈 일곱 번째 시간 여섯 번째 계명을 다룹니다. 먼저 명심할 것은 하나님의 계명은 가장 큰 행복으로 인도하는 길이다. 하나님의 계명은 큰 행복을 주는 지침이다. 이것을 꼭 명심하세요. 우리의 기쁨을 제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행복을 가중시키기 위해서 주시는 창조주의 권면이다. 먼저 질문해야 될 것은 왜 살인이 잘못인가라는 것이에요. 왜 살인하는 것이 잘못인가? 여러 가지 접근하는 길이 있겠는데 먼저는 타인에게, 다른 사람에게 있는 소유 중에서 가장 큰 단위에, 가장 소중한 단위에 그것을 강제로 내가 없애는 거예요. 그것이 살인행위예요. 성경이 밝히는 또 하나의 이유는 모든 생명의 소유권자는 하나님의 것인데 그것을 내가 취하는 거예요. 그것을 없이 하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제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보다 큰 단위의 죄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을 반영하는 무엇이 각인된 존재, 그가 사람이에요. 내 기준에는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분의 무언가가 안에 각인되어 있는 그 존재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하나님의 소유이고 물론 나 자신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데 그의 생명을 내가 삭제해버리는 것, 제거해버리는 것, 없애버리는 것, 창조주 하나님 보시기에 작은 사건이 아니다. 동물과는 격이 다른 식물과 동물 모든 것을 합친 것, 그런 존재의 가치를 뛰어넘는 그 가치가 각 개인에게 있습니다. 이런 계명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의문이 떠올라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신구약을 같이 읽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신약적인 칼라와 그 메시지가, 구약에 있는 칼라와 메시지가 조금 다른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 13절을 모세 율법에 불과한 것 아닌가. 그런데 모세 율법이 존재하기 전에 예를 들어서 창세기 9장 6절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모세에게 율법을 어떤 시스템으로 건네주기 전에 한 천년 이상의 시간 전에 창세기 9장 6절에는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뭐요?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음이니라. 특별 대상이에요. 특별한 가치를 지닌 존재예요. 이후에 우리가 다루게 될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렇게 한 다섯 가지 계명은요, 인간의 존엄성과 관련된 계명이에요. 그런데 이 인간의 존엄성과 관련된 이 계명이 사실은 우리 시대 가운데 가볍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생명 자체에 대해서 이 사회가, 이 시대 정신이 보는 것이 얼마나 경시되고 가볍게 취급되는지요. 우리는 정말 당연하게 보지만 100년 전 사람들이 보면은 조금 놀랄 뭔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식사 시간에 뉴스를 보는데 사람이 살해되는 장면이 물론 모자이크 처리가 되지만 그것이 보여져요. 아니면 내가 밥을 먹으면서 살인이 일어나는 그러한 영화를 본단 말이에요. 그건 100년 전에는 생각할 수 없는 장면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세대는 그것이 너무 자연스럽고 우리 아이들이 하는 게임 같은데 그게 딱 들어가면은요, 그게 일반화되어 있었어요. 근데 100년, 200년 전에는 그런 것 자체가 경악스러운 거였거든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 세대가 얼마나 악한지, 우리 세대가 얼마나 하나님의 기준에서 멀리 와 있는지, 노벨의학 생리학상을 수상한 오스트리아 동물행동학자가 있습니다. 콘라드 로렌츠 박사인데요. 그 사람이 임프린팅, 각인이라는 어떤 용어를 동물이 하는 행동 가운데 부여했습니다. 그 위새끼가 태어나자마자 알에서 부화하자마자 처음 본 각인된 임프린팅 된 그 대상을 엄마로 생각하고 따라간대요. 그 위 알에서 나왔는데 타조가 거기 쓰이면 타조를 따라간다는. 처음에 그 위 알에서 나왔는데 보이는 게 연구원이잖아요, 사람. 그럼 그것을 엄마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콘라드 박사는 이것을 임프린팅, 각인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처럼 극단적인 경우는 아니지만 우리 뇌리 가운데 임프린팅, 서서히 강인되는 뭔가를 통해서 가치관을 형성해 왔고 그것이 우리의 생각과 언어와 행동에 영향을 끼쳐 왔다는 거예요. 2014년 조금 오래된 통계이지만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약 8천 건의 살인 장면을 시청한대요. 우리 세대가 6년 전의 통계이니까 지금은 얼마나 더 하겠습니까? 자녀의 뇌에 박힌 반복된 그 각인, 이것이 참 무섭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그러한 가치관 위험하죠. 그러나 그 반면에 신명기 22장 8절 잠시 한번 볼까요? 내가 새 집을 지을 때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많이 하실 수 있는, 주실 수 있는 배려예요. 왜 이러한 어찌 보면은 사소한 보잘것없는 이러한 디테일한 명령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셨을까? 내가 새 집을 지을 때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만약에 내가 부주의해서 난간 만들지 않아서 사람이 올라갔다가 이렇게 떨어져 죽으면 그때 너에게 내가 창조한 그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책임을 묻겠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우리 세대가 가지고 있는 생명 가치에 대한 기준과 많이 다르죠. 자, 오늘 이 본문을 읽을 때 구별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죽이는 것과 살인하는 것의 차이입니다. 영어로 표현하자면 kill과 murder 차이예요. 죽이는 것, 죽는 것을 금하셨는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은 살인하지 말라입니다. 죽이는 것은 성경에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은 살인이 아닙니다. 살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목숨을 빼앗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목숨이 빼앗겨지는 장면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음악인, 철학자, 신학자인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 같은 경우에는 참으로 존경받는 이였는데 흑인의 아버지라고 그러고 원시림의 성자라고 그러고 생명의 경애 사상 그 철학으로 참 유명했던 분이에요. 이분은 지금 현재 가봉 그 아프리카 랑바레네라는 곳에서 의료 선교사로서 헌신했던 분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분은 이 13절에 이 여섯 번째 명령 살인하지 말지니라 이 계명을 조금 더 왜곡해서 해석합니다. 생명 자체 전부 다에 대한 것을 과도하게 왜곡되이 적용해서 벌레 해충을 죽이는 것에도 해당한다 이렇게까지 나아갔습니다. 그것은 아니죠. 어떤 채식주의자에게 왜 고기를 먹지 않나라고 물었습니다. 채식주의는 여러 가지 건강상의 이유, 동기는 다양하겠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제6계명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사람이든 동물이든 죽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살인의 규정, kill과 murder, 그것을 구별하지 않고 적용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 명령을 주신 하나님께서 동물 희생 제사를 요구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나옵니다. 주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셔서 군대라고 할 정도의 많은 귀신이 들어가 있는 한 남자를 고치시고 난 다음에 거기서 축사된, 다시 말해 축출된 그 귀신들을 2,000마리의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하고 허용하여서 몰살하게 합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보면서 한 사람의 영혼이 온전하게, 그 정신이 온전하게 드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이 존귀함 때문에 2,000마리의 돼지 희생보다 훨씬 크구나 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오늘 이 성경 말씀을 또 잘못 왜곡 해석해서 사형제도 자체를 반대하는, 사형제도라는 것은 논의할 여러 가지 다양한 스펙트럼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제가 맞다 안 맞다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단지 사형제도를 반대하는 근거로 제6계명을 드는 경우가 있어요. 동물은 죽여도 되나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 죽여서는 안 된다. 어떤 범죄도 죽여서는 안 된다. kill과 murder, 살인과 죽이는 것을 구별하지 않아서 그런 거죠. 이 생각은 이런 거예요. 사형제도를 통해서 누군가를 죽인 그 사람을 또 죽이면 두 번의 제6계명의 파괴가 일어난다, 그렇게 주장하는 거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출애굽기 21장 14절에 보면 사람을 죽인 경우에, 여기는 출애굽기 21장 14절에 나오는 그 이 사람은 제6계명을 어긴 카테고리에 들어갑니다. 살인입니다. 사람이 그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생명을 박탈하면, 살인하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킬할지니라, 죽이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 신약에 오면 그림이 조금 달라져요. 신약에서는 이거 전체를 갖다 거부하는 것처럼 보여요. 주님께서 악한 자를, 악을 대적하지 말라, 악을 저항하지 말고 그것을 다 용납하는 것처럼,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께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라는 거대한 악에 내어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약에 오면 구약에서 요구하는 것이 다르게 보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수용하는 사람의 수준을 배려하여서, 구약시대 언약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셨을 때 주님의 마음에 있는 것 전체를 다 표현하지 못했어요. 주님이 가지고 있는 열망 자체를 구약의 언약 백성들에게 다 풀어내지를 못했단 말이에요.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돌비에 새겨진 계명으로 그 언약 차원에서만 주님께서 요구하시는데,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바로 이 그러니까 보복을 하되 그 이상의 것을 금지하는 바로 그와 같은 명령은 주님께서 보복 수준을 제한하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쳐서 이를 이가 하나가 깨졌느냐 그러면 정확하게 이 하나만 깨트리는 그런 보복을 하도록 해라, 그것이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하나가 깨지는 뭔가 부당함을 당했을 때 우리는 이 하나로 만족하지 않아요. 아구창을 박살내죠. 그 주님께서 그것을 금하신 거예요. 이에는 이 하나만. 이제 신약에 오면 그것이 그림이 조금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께서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차원의 그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신분에, 그분은 사람이 아니에요. 창조된 존재가 아니에요. 판단의 실수가 있는 분이 아니에요. 누군가가 인간이 그분을 가르쳐서 지식을 더하게 하거나 판단을 잘못하고 있는 것을 어드바이스해서 그렇구나 나 몰랐네 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창조주세요.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인류가 그 당시 생각할 수 있는 중형, 극형인 십자가라는 정말 부당한, 불의한 그 뒤집을 받으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고스란히 아버지의 뜻에 순복하여 받으시죠. 바로 이 은혜를 받은 그 백성들을 향해서 주시는 이 요구는 이제 돌판에 새겨진 정도의 계명이 아니라 내 마음 심령에 비해 새겨진 무언가의 말씀을 하세요. 그 이전에는 신체적으로 누군가가 죽이지 않으면 이 여섯 번째 계명을 지켰다라고 하지만 이제 주님께서 자기 자신을 드리고 하나님의 아들께서 십자가에 걸어가시는 새 언약의 시대 가운데는 이 명령 자체가 가지고 있는 영광이 좀 더 깊은 차원에서 모습을 드러내요. 그 백성들이 이것을 알아먹을 많은 수준이 되었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내면의 마음에 가르치시고 지시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차원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주한이가 그때 2살이었고요. 은세가 6살이었어요. 은세 엄마의 교육으로 은세가 6살 난 은세가 산타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허구의 인물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애한테는 깜짝 놀랄 사건이었는데 그래서 교회 와가지고 주한이를 데리고 대화를 하는데 2살짜리 주한이에게 기억나세요? 주한아 너 산타가 있다고 생각하니? 그러니까 2살짜리 주한이가 지금 하니? 그렇게 하면 전부 다 고개 끄덕끄덕 하잖아요. 고개를 끄덕끄덕 했단 말이에요. 그게 얘가 은세가 제 아내한테 달려와가지고 사모님 큰일 났어요. 주한이가 산타가 있다고 믿어요. 그 예배 전이었는데 제가 그때 얼마나 웃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은세가 이제 11살, 12살 됐잖아요. 동일하게 누군가에게 질문하고 그랬을 때 당황스러워하면서 달려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보는 관점, 이해, 생각 수준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 언약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나를 구원하셨다. 그리고 그분께서 부활하셨고 그분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계시고 영광스러운 다시 오심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다는 그 확신 가운데 사는 우리에게 지금 신랑 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물리적으로 있지 않지만 성령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음성을 들으면서 주님의 인도를 받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명령은 신체적으로 누구를 죽이지는 않았지만 요구하시고 부탁하시고 권면하시는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제6계명을 보는 신약의 관점은 무엇일까? 외부의 행동뿐만 아니라 내면 세계까지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그 구절이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입니다. 그거 잠시 한번 볼까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주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는 6계명과 더불어서 다른 관련 규례들을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래서 그들이 알고 있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 들었지 익숙하지 이것이 몇백 년 몇천 년 이어져 왔을 텐데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 이게 뭔가? 아, 주님께서 지금 뭔가를 오바하시나? 신약시대를 살고 있는 성인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새 언약 체결하신 우리에게 지금 요구하시는 차원이에요. 6살짜리 은세가 이제 12살이 되어서 그것을 알아먹는 가운데 뭔가 권면하고 대화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출애굽기 20장 13절은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의 이 컨텍스트 맥락에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라가라고 하는 말은 good for nothing, 쓸모없는 놈 이런 뜻이고요. 미련한 놈 이란 표현은 우리가 보통 영어로 moron 하면은 바보라고 하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감정이 실리고 미워하는 마음이 실리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이 실린 가운데 moron, 멍청아 이렇게 했을 때 장난 말고요. 정말 저 사람의 그 인격을 비하하는 형태로 그랬을 때 인격살인이 일어나고 그렇게 한 사람은 실제로 죽이지는 않았지만 동일하게 지옥불에 동일하게 주님의 심판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실이에요. 구약의 살인과 관련된 말씀을 언급하면서 이것을 좀 더 심화시켜서 주님께서 하시고자 했던 인류를 향해서 주고자 했던 그 의미를 밝힌 형태로 말씀드린 거죠. 그래서 분노 가운데 내뱉는 인격 비하적인 말들, 살인과 동급입니다. 사람들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래서 유튜브 방송 같은 것을 보면 정말 무책임하게 이 살인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살인죄가 지옥불 심판에 떨어지듯이 악한 어도에서 나온 인격살인을 저지르면 동일한 결국에 처하게 됩니다. 분노로 표현된 정오심, 이 미움은 살인행위입니다. 요한 1서 3장 15절에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요한일서 3장 15절은 정말 중요한데요. 구원론에 대해서 잘못 정리한 사람은 이 요한일서 3장 15절에 머물지 않습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이것에 결코 주목하지 않습니다. 자기는 구원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한 번 그 받은 그 구원이 어떠한 형태의 허물과 실수와 죄악을 견딜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다른 구절을 무시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물론 미워하는 여기에 동사의 형태는 현재형이고 습관적이고 반복적인 그 형태입니다. 그런데 어떤 대상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습관적으로 끝내 그 미워하는 형태를 풀지 못하고 주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되면 이 말씀이 진리입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합니다. 최초의 살인 현장 잠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살인 현장이 어디입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사건이죠. 창세기 4장 4, 5절에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물을 받습니다. 아벨을 받았기 때문에 예물도 받았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원인이 어디 있었을까요? 왜 안 받으셨을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하게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 받으셨습니다. 그랬더니 가인이 몹시 분하여, 여기 분노하여 안색이 변하니, 분노하여 안색이 얼굴이 일그러집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우리가 보통 아는 바로 그 형태의 증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얼굴이 일그러지고 그래서 살해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일어나는, 증오와 분노는 살인의 과정 가운데 일부입니다. 8절에 이제 행동이 나가죠.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분노를 만들어낸 대상을 제거하는 거죠. 제6계명을 불순종한 것입니다. 이 분노는 없애려는 마음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대상을, 그런 형상을 가지고 있는 그 대상을 제거하려는 마음이에요. 그 원인이 시기심이든지 비교의식이든지 상처받은 자존심이든지 원한이든지 없애려는 마음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문화는 어떤 형태로든 부추깁니다. 그것이 미디어 매체나 아니면 뭐 엔터테인먼트 오락적인 차원에서나 무언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자꾸 크고 작은 메시지를 주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원한적인 마음들을 부추기는, 격려하는, 하나님 앞에서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제6계명을 오늘의 삶에 적용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세 가지 영역에서 여러분들이 성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어떤 생각 세계, 그리고 감정이 움직이는 것, 그리고 말이 어떻게 나오는지. 제가 행동, 실제로 죽이는 행동을 넣지 않은 이유는 우리가 이것은 뭐 너무나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요. 생각에 원한이나 어떤 경멸이나 그것이 자꾸 머물면 이제 그것을 주님 앞에 토함으로써 생각이라는 그 내면의 박스에 머물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은밀한 공간 가운데 살려두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이런 생각이 떠나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빛 가운데로 이것을 노출시키는 거예요. 그래야 죽습니다. 그 다음에 감정, 원망과 분노의 감정이 막 일어날 수가 있겠죠. 우리를. 그때 지속적으로 내가 피해자이면서 지금 현재 원망이라고 하는, 원한이라고 하는 가해적인 뭔가가 이렇게 같이 생기면 긍휼을 구함과 동시에 용서도 같이 구하십시오. 주님 앞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어떤 행태로든 인격살인을 하기 위한 무기가 탁 튀어나오는데 그게 말이에요. 비하하고 언어로 학대하는 그것인데 그 부분에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셔서 나를 지켜주십시오. 또 이미 뱉어진 그런 말들에 대해서는 실제로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거나 글로 써서 사과하고 돌이키는 그러한 적극적인 지혜가 필요합니다. 아무도 모르는 내 공간, 생각이란 공간 무엇을 채우고 있는지, 그리고 나를 지배하고 있는 감정들, 내 입에서 나오는 그 말들 분석해 보십시오. 가인을 지배했던 생각과 감정이 무엇이에요? 동생을 없애버렸으면 좋겠다라는 그 생각이었고 그 감정이 크게 자랐기 때문에 행동을 취하는 것은 시간 문제였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남편과 아내로서, 부모와 자식으로서 직장 환경 가운데 특별히 우리가 사는 세대는 은밀하게 인터넷이라고 하는 익명의 공간에서 활동하면서 정말 많은 악이 진행되고 있고 어둠의 주관자인 세상의 신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영적 세력은 바로 그 이 은밀한 공간을 정말 잘 활용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도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보지 않지만 자신이 노출되지 않지만 이 공간에서 저와 여러분은 비속어를 남발한다든지 아니면 내 이름이 아니라 아이디로 걸고 뭐 한 행위에 대해서 주님 앞에서 책임을 지는 그런 선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될 수 있으면 말을 줄이시고 글자를 줄이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표현들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와주시고요. 이사야 2장 4절에는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니라. 이 이사야 2장 4절에 나오는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이 주체, 이 주어인 그는 예수님이세요. 그분께서 이 땅 가운데 모습을 드러내셔야만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는 일이 그때야 비로소 중지될 것입니다. 그때야 비로소 출애굽기 20장 13절에 여섯 번째 이 계명이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이 문자적으로 현실화돼요.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면요, 주님께서 친히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죽이세요. 엄청난 기일이 일어나요. 그런데 그것은 살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어떤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 옛날에 사사시대, 왕이 없었던 사사시대처럼 얼마나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함부로 나에게 주어진 무언가 권리를 다 사용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평강의 왕께서 이분께서 이사야 2장 4절에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이 영광의 때가 올 때까지 제6계명 여기에 힘을 다해야 됩니다. 내 생각, 감정, 언어 가운데 주님께서 다스리도록 허용해야 됩니다. 연습해야 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 주님의 이 명령을 신약적인 빛 안에서 받아들이고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감정세계에 일어나는 무수한 살인들, 생각 가운데 또아리를 틀고 있는 그리고 발전되어 가고 있는 그런 무수한 정오와 인격살인들, 입술로 범하는 그러한 범죄들 주님 안에서 순종하기를 원하옵니다. 주님 간섭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